오늘은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은 앞쪽과 뒤쪽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는 호세아 전체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에 대하여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저 그냥 경고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이들에게 임할 징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였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하여 1장 말미에 그들의 회복에 대한 선언을 해주심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을 징계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오면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패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 그가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는가를 드러내 보이시고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내 어머니 혹은 아내 이렇게 선언하시며 그와 논쟁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인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이외에 또 다른 한 남자를 사랑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 남편보다 이 남자가 낫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따라갈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때에 비로소 그가 돌이켜서 아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한 여인이 다른 남자 외간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가 그와 잘 지낼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나가서 얻게 되어진 것은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본 자기의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영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알이고 아세라였으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는 끊임없이 바알로 소개되어지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섬긴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바알들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에게 내가 기르는 양떼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내가 기르는 곡식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물질적인 이득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제의에 참여하면 쾌락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무서운 하나님 혹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엄한 하나님보다 이 바알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신이라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간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일부들을 하나님께서 띄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족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의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팔려면 나에게 권리가 있어야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만 이 땅을 팔 수 있지, 땅을 빌어다가 그 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 등기를 떼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산다고 하더라도 평생 영원토록 내 자손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산다고 해도 그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한 겁니다.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서 얻어진 은, 금, 곡식, 추수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아서 그렇다면 조금 더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줄 만한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야, 니네가 바알에다가 갖다가 바친 그 재물들 그게 누구 것이냐? 너희 것이라고 착각한다만 그거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거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 그것을 막아 너희에게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뭐 예년보다 훨씬 더 풍년이 들어서 수많은 곡식을 추수해 놓고 보니 자기 곳간에 들여 놓을 만큼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추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곳간을 새로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여 놓고 자기의 배를 두드리면서 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묻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내 영혼을 취하여 간다면 그러면 저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다 너의 것인 줄 아냐. 그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이거늘 다 그것이 너의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오늘 저녁 네가 죽고 나면 그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이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것인 줄 알고 나에게 더 복 많이 주는 신을 찾아 내가 가진 것들을 가 정성을 드리면 그 신들이 감복하여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지적하고 계신 범죄는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되어져 왔던 고질적인 범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가보면 전에도 바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어간을 지나게 되었을 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바닥에 텐트 치고 있다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자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요구가 있으면 뭐 때로는 막 분노하고 막 그렇게 떼써서라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뜻이 전달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에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들을 수도 없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어떤 통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선언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아론이 이날은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놀고 축제를 벌였다고.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손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긍휼과 진리로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어 당신의 언약을 이유로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은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굿할 때 훨씬 정성을 많이 들이면 그것에 대한 반응도 우리가 잘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점 쳐보신 분이 계신가요? 점집에 가셔서. 뭐 있어도 가셨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어디에 가면 훨씬 더 복채를 많이 내나요? 저는 잘 몰라서. 용한점집에 가야 복채를 많이 요구하겠죠. 복채를 많이 달라고 하는 데일수록 어떨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 귀신이 힘이 있을 귀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상한테 이 신한테 정성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도 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고요. 우상 숭배는 그렇습니다.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이유는 내가 108번 절을 하는 정성을 보여주므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온몸을 목욕제기 하고 바위 앞에 촛불을 켜놓고 치성을 1년간 드리면 그러면 내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만큼의 내 노력을 가지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 신이 나에게 복 내려줘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셨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당신이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하실까? 뭐 시체 말로 그렇게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언제라도 나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외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드린다고 해도 그거에 반응하시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정성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좋은 것을 주는 바알이 훨씬 더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우상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내가 치성을 다하여 드리면 그것에 반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바 정성을 다 드리면 하나님도 그 정성에 감복하여 내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결국은 뭐냐면 모든 주권을 내가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애쓰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게 하고 싶은 주인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지금 우리까지도 여전히 그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여 만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해드릴 테니 하나님도 이만큼을 내게 해주십시오. 은연 중에 하나님을 바알로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너희는 그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광야는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일 겁니다. 그 거친 들, 아직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통과했던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아 가게끔 하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포로 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따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 같은 삶,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리로 데리고 가셔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의 주권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 애씀과 정성을 가지고는 도대체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광야 가운데서 알게 하신다고. 그것이 아골 골짜기가 같을지라도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광야에 가서 비로소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곳에서는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만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 이제는 다시 출애굽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여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다.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도 있어요. 바알 신의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내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뭐 고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를 삼, 자기의 아내를 삼은 남편에게 남편을 법적인 계약 관계에서 주인으로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뭐 호칭이 아니라 그 의식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바알, 내 바알이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인. 비교해서 얘기하면 바알이나 아세라나 하나님이나 다 내 주인 중에 하나, 바알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불렀다고요. 내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가 제사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가 나에게 와 도움을 주는 힘은 있고 능력은 있으나 그러나 여러 주인 중에 하나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의 인식은 그러했으나 이제는 내가 그날에 그 생각을 바꾸시겠다. 그의 입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여 버려. 그래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내 남편으로 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알은 법적인 관계에서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 이씨,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으로 맺어져 서로가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인 남편과 아내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너희가 여러 바알 중에 하나로 나를 섬기는 것을 보아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친들도 데리고 가서라도 아골골짜기 같은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라도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 나를 알게 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본문 가운데 거듭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날에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내가 그것을 제거하여.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쭉 언약을 세워 언약을 맺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 것이다. 21절엔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심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 그거 말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 했다고요. 내가 열심을 다하면 복 주시오. 뭐 가끔 내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럼 내가 벌받는 건 내가 뭐 얼마든지 감수할 테니. 그러나 최소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대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피장파장 없는 것으로 대충 일단 사는 때는 내가 복 받는 것도 기대 안 하실 테니, 안 할 테니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 내가 주권을 가질 때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하는데 안 주시면 분노하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건 다 뭐 때문에요? 주권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다고요. 내가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너희의 인식을 바꾸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바꾸실 터인데 그 일은 너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할 것이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들을 쭉 나열하신 후에 당연히 따라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내 앞에 순종하여 헌신하여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를 내 백성으로 회복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좀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이러저러함으로 나를 떠나 너희가 내 백성의 자리를 떠나갔으므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지 아니하겠다 선언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선언하신다고요. 중간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반응하시지 않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신다고.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에게 장 가드시겠다고 말씀하신다. 19절에 내가 내게 장 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 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 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떠나간 아내가 그 남편을 저버린 그 마음, 그것을 용서하여 다시 내가 너를 데리고 와 장 가들겠다고. 그 장 가드는데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당신의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장 가들어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 당신을 소개하셨던 당신의 성품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하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며 긍휼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잖아요. 이것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진리로 장가들고 공의로 긍휼함으로 장가들어 그 관계를 회복하여 너희와 나를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셔서 그날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그 마음속에 신앙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를 알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전에는 주인인 줄 알았어요. 주종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받는 것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므로, 여기서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는 안다고 하는 단어는 자주 들으셨겠지만 히브리어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하는데 쓰이는 단어, 그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알고 그가 어떠함을 알고 그를 신뢰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인간의 범죄 제약으로 인하여 생겨났던 그 평안 없음을 회복하셔서 그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시겠다. 18절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샬롬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기어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먼저 하늘에서 응답함으로 땅이 그 하늘을,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또 땅은 그 곡속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그것이 응답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더 이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하여 축복하여 곡식이 익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내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에 응답하여 그들의 곡식에 복주어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으로 끝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그를 긍휼히 여김 내 백성이 아니라 하였던 그들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바꾸어 주리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이유와 원인을 다 하나님에게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잖아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악골골짜기와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여 당신이 그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드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반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고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같아서 이스라엘이 바알에가 절도하고 아세라에 가서 절도하고 그들에게 가 정성을 다함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복 좀 다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 거기에 정성을 다함으로 내가 복받기를 기대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너 하나님 섬기지 않니? 하나님이 너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니 네가 하는 삶을 보니 그게 거짓말인 모양이다. 너도 그냥 종교를 믿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너를 보니 야, 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니, 믿고 회심하는 건 떠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널 보니 정말 예수 믿어야겠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감복했다. 이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 전에 너 보니 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착각하고 사는 모양이지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의 삶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은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거기까지 가게 하신다고 선언하셨다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를 기어이 끌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와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두려움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시고 확인시키셔서 거기로 인도해 가시면 필경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은 좌절이고 고난이거나 두려움이거나 실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다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고백을 받아내고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돌고 돌아오는 어쩔 수 없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기쁨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 때마다 심하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